이사야서 2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설교를 2절의 맨 앞에 뭐라고 시작했는가 하면 혹독한 묵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 영어 제목으로는 The Hard Vis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은 The Stern V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독한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오늘 81번째 하고 있는데요. 13장과 14장 할 때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13장과 14장 설교를 할 때 메소포타미아 강 근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그 예언이 있었어요. 13장과 14장에. 그 가운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짧게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읽기 시작했던 21장에서는 특별히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다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시라고 하는 말, 예언이라고 하는 말, 계시 혹은 환상 이런 말을 다 섞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관한 경고 혹은 묵시가 담겨져 있고요. 이 1절부터 10절 사이를 두 개로 나눠서 보면 1절과 5절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태평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태평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절과 5절 앞에 자막이 있는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태평한 모습으로 있었고 그러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에서 그 묵시의 성격, 성경이라고 했는지 잘못됐네요. 묵시의 성격이에요. 성격이 어떤 거냐? 혹독하다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지 그 극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바벨론에 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사의 이야기인데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큰 그림으로 개념을 하나를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실 거지만 이제 오래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분들은 이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고 있을 때 당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시는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다가 멸망하지 않아서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 안 들면 하나님이 이놈 하실 거야 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고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너희들 말 안 들면 바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멸망한 나라, 과거에 멸망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멸망할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야단치시고 너희들을 징계하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 징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설교 때 했던 이야기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 유다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공격을 해서 오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그게 기원전 722년이에요.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든 상황이에요. 아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는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막 압제하고 어프레스라고 그러죠. 막 공격하고 박해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70년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70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유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나라를 우리는 이제 큰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 혹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바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나라 이름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적군의 공격이 임박해 있어요. 아주 가깝게 되어 있다. 다시요. 이사야는 지금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유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드리면 너희들 힘들게 될 거야.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나라들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야. 한참 후를 내다보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한참 후를 보고 예언을 하는데 이 21장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21장의 제목이 뭐냐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섬세하게 성경을 편집을 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해놓고 그리고 줄을 띄어요. 줄을 바꿔서 이제 그 적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경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적군이 그러면서 이제 붙여 있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ESV 성경처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한 다음에 줄을 띄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가 21장에 특별히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제목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아니 해변 광야가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한 2, 3년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2, 3년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 방대한 분량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만 했으면 그나마 좀 편했을 텐데 시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비유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 구절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이제 해석을 하는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방법이에요. 물론 거기에 잘못된 것은 제가 고쳐가겠지만 굳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해변 광야는 무슨 말일까? 이제 일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를 좀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만 간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가 앞에 있는데요. 바벨론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을 시작을 해서 바벨론이 발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흥하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공격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하고 애굽까지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멤피스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멤피스가 오늘날의 카이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일부분까지 정복을 한 이 바벨론의 제국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봐주시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는 큰 그림으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죠. 근데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거예요. 삼국시대. 그런데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부각이 되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다른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그 부족 국가가 더 문화가 발전했고 일본에까지 문명을 전달해줬던 부족이 있었어요.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가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그 부족 국가가 사실은 신라라고 하는 말보다 더 먼저 유명했고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사실은 뒤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먼저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하면 여기 메대라고 돼 있죠. 성경에 여러분 메대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 메대가 사실은 바사, 여기 있는 바사는 페르시아는 조그맣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사의 그 가족과 그리고 이 메대의 가족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훗날에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가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1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는 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성경을 세 가지를 저는 기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로는 ESV 성경을 제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하나는 히브리어 원어를 한국말로 직접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최유원 교수님, 돌아가신 최유원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그 성경책의 이름이 세주문 천년 성경이에요. 세주문 성경에는 그 1절의 해변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랬는가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셨어요. 모래 사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해변 광야는 해변이 있고 즉 그 비치가 있고 해변이 있고 그 뒤에 광야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래 사막과 같이 바다, 그 바다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그 해변 광야라고 표현을 하면서 적군이 몰려오는데 적군이 몰려오는 모습이 마치 네겝 회오리 바람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겝 회오리 바람은 또 무엇인가?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한참 훗날에 되어지는 일에 관해서 바사가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친다. 아직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으로 되어지는지 개념이 안 서는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 네겝 사막이라고 하면 쉽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틴의 남쪽에 사막이 있는데 그 지역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막의 바람이 몰아치듯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심각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사막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발자국 뒤덮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하고 같이 벌목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그 장작을 땔감을 카폴마인이라고 하는 원주민 교회에 가져다 줬어요.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에 우리 한명희 집사님과 김한식 집사님하고 같이 갔던 바로 그 교회인데요. 그 몇 년 전에는 길가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게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열고 저희 차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제 차는 그냥 이륜 구동이에요. 그러니까 front wheel drive예요. four wheel drive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를 가지고 충분히 들어갔어요. 전혀 문제 없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4x4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마치 사막 바람처럼 불어가지고요. 들어가는 그 길에 모래로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인승 밴을 가지고 갔는데 그 밴은 결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빼서 뒤로 돌아서 들어갔고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차만 들어갔습니다. 사막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에게 너희를 압제하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공격할 그 바벨론을 이와 같이 메대와 바사가 적군이 일어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모습, 환상의 모습을 뭐라고 이사야는 표현했는가 하면 혹독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혹독한 묵시입니다. 여기서 앞에도 hard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우리 ESV 성경에서는 ste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stern이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는 고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흉측하다, 아주 힘들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인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망해도 끔찍하게 망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본 것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마음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말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혹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단어가 또 한 번 구약 성경에서 쓰여졌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죄송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동강이가 돼요. 북쪽 나라, 남쪽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아유 이름도 비슷비슷해갖고 헷갈려요. 근데 하여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반역을 저지르면서 이제 북쪽에 왕국을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요. 아파요. 그래서 별의별 것을 다 해봤지만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면이 구겨지니까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이 대신 가라. 당신이 대신 가서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봐라. 근데 그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근데 그냥 가면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닌데 한 번만 쓸게요. 죄송해요. 쪽팔리니까 변장하고 가라. 그래갖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아히야를 찾아 들어가는데요. 찾아갔더니 발소리만을 듣고도 이 아히야가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여 네가 왜 변장하고 들어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그는 여로보암의 아내예요.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선지자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을 받아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너에게 좋은 일을 말하겠다? 아니요. 너에게 흉측한 말을 하겠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옳지 못,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 모습 때문에 이사야가 괴로워하는데요. 이사야가 그런 혹독한 묵시, 정말 흉측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는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졸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 잘 들으셔야 정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느 성도가 제가 좋아하는 밥반찬이 하나 있는데 잡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이 집사님이 목사 마음은 헤아려 주지도 않고 잡채를 낼름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면 내줄 때마다 낼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젓가락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 물론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언고에는 없는데 아니 그 집사님이 잡채를 낼름 다 드셨던 그 집사님이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빵긋 웃으면서 설교를 짓는 거예요. 들을 때 목사가 그 잡채 생각이 훅 하고 나면 설교 원고에도 없는 갑자기 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잡채를 낼름 다 먹으면 회개할지어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짓말 한 거를 확실하게 드러난 어떤 집사님이 딱 앉아있는데 그 집사님이 돈이 많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다 보면 저 집사님이 시험에 들까 봐 그 이야기를 쏙 빼놓고 다른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쓸데없는 설교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설교를 듣다가 이게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같다라고 했을 때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목사는 꼭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혹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면 혹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시는 거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에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정말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traitor betrays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약탈하는 자는 또 약탈을 당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가면 단어가 두 가지 단어예요. 딱 두 가지 단어예요. 속이는 자는 속인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라고 돼 있는 이 두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하나를 가지고 명사로 동사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명사로 이야기하고 동사로 이야기해요. noun과 verb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어가 동사로 명사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사막의 회오리 바람처럼 밀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메대와 바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strategy, 전략이에요. 속이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한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정말 세게 봐주지 않고 자비 없이 공격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격이에요. 약탈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탈을 할 때에 뺏어갈 때에 아유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되돌아갑니까? 약탈은 그런 게 약탈이 아니에요. 약탈이 뭐예요? 그냥 죽여서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라마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메대야 에워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엘람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나라에게 그때 당시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름보다 더 많이 익숙한 나라예요. 더 많이 익숙한 나라의 부족의 이름을 엘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람아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대야 에워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에워싸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바벨론이 있으니까.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에워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탄식을 그치게 하였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러면서 3인칭을 써요. third person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1인칭으로 first person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탄식을 그치게 해주겠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 애굽이 그랬고 에돔이 그랬고 모압이 그랬고 그 수많은 민족들까지도 그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까? 메대와 바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굳이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든 총독이든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주 지독하게 나쁜 독재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대한민국은 조금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한반도고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웬만한 나라들은 부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어떤 데는 몇십 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얀마 같은 나라는 어느 부족이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뀔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을 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허구한 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정말 잔인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도 탄식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탄식을 멈추게 해줄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종교 때문에 이슬람 종교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 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애굽은 아직도 남은 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콥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전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적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도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프잖아요. 고생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과 그 신음은 누가 멈추게 해줍니까? 남편이 멈추게 해줍니까? 아내가 멈추게 해줍니까? 자식들이 멈추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신음을 멈추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끝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탄식을 멈추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국가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고통이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요. 아니 이해할 수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나 홀로 밤마다 병상을 눕히면서 눈물로 적시면서 하룻밤을 지내는 육신의 아픔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내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와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지금 입술 속에서 나오고 있는 탄식과 신음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곳은 십자가 앞에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픈 것, 지금 괴로운 것,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이 간섭하시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죄악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 고통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